이거 오늘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관영 목사님은 80년대에 우리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를 성공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태어난 대구에서 목회 성공했을까? 태어난 고장에서 성공하려면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구나 안 됩니다. 우리 이 목사는 진짜 목사구나 하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 아닌 다른 문학에서도 룻과 같이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볼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있을까? 새로운 감격을 느끼곤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있어서 한 가족 네 식구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나라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보통 이민을 떠난다는 거는 본국에서보다 더잘 살려고 이민을 떠나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민을 떠나고 가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들였더니 첫 아들도 낳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떴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젊은 며느리밖에 남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노니 나오미가 이제는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이스라엘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특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올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안올 만한 이유는 여섯 가지가 됩니다. 만일에 시어머니가 미안하지만 좀 못된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어찌하겠니? 너희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아들이 젊어서 죽었지만은 그래도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안에 귀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 곤란할 터인데 두 며느리가 어머님을 따라 나서려고 할 때에 8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손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손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이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너희 아직 젊어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이제라도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라. 뭐 때문에 늙으니 나 시어머니 따라오겠니?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자유를 줍니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9절에 보니까 울면서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나섭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거기서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대는 다섯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쭉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죽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다른 데 장가들지 말고 형수님에게 장가들어가지고 형의 자녀를 낳아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 뱃속에는 너희의 남편 될 만한 시동생이 없어. 그러니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셋째 이유를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재혼을 해서 한다 한데 나는 재혼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게 대한 희망은 하나도 없다. 마 초내 하나 말에 하나 내가 재혼한다 하자 재혼해서 아들 난다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아들 달라 아들 난다는 그 자신이 어디 있어? 내가 재혼해도 아들 난다는 소망은 가질 수가 없어. 또 초내 하나 만에 하나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너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은 자라야 되는데 너희 젊은 과부로서 어떻게 20년을 기다리겠니? 그러니 아예 헛된 일 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섯째는 이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지도 1등 고지가 됐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미국에서는 나이 많은 백만장자가 상처를 하면은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백만장자한테 결혼을 합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백만장자니까 2~3년 살다가 그 사람 죽으면은 그 백만장자의 재산이 다 내 재산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늙은 백만장자에게 결혼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그거 바랄 거 있습니까? 지금 고지도 알고지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노이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얘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난 지금 알고지야. 그래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돌아가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나오미가 왔구나 하고 놀라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해다고. 나오미는 밑에 관주 보니까 희락이란 말이고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고향 분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한데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희락이 없습니다. 말하라 하십시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가 가되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당신네들 알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가 10년 전에 고향 떠나 이민 갈 때는 제법 좀 풍족하게 재산 가지고 갔댔습니다. 지금은 비어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면 혹시나 재산을 말하고 따라올까?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민 떠날 때는 제법 좀 한 재산 가지고 떠났댔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한 푼도 없는 고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바랄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니 맏동서는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너희 맏동서도 고향으로 갔다. 너 뭐 때문에 남아있니? 너도 같이 가라. 했더니 16절에 룻의 말이 놀랍습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어머님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광야에서 유하면은 나도 같이 광야에서 유할게요. 어머니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산골짜기에 가면 나도 거기에 갈게요. 어머니가 유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유하겠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자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이어서 굴 속에서 지내면 나도 굴 속에서 지낼게요. 어머니가 집이 없어 가마니를 덮고 자면은 나도 그 가마니 속에서 함께 살게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모압 나라 여자인데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모압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방 종교요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방 종교를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심을 헤물 보았다. 하하,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자리에 같이 가겠다. 내가 자는 자리에 같이 자겠다. 오늘부터 민족을 바꾸겠다. 종교를 바꾸겠다. 하면서 룻이 말하기를 죽는 이래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서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나와 같이 가자. 너 고생하겠구나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긴 돌아왔지만은 다음 날부터 끼꼬리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삽니까? 젊은 과부 룻이 다음 날부터 추수하는 남의지의 밭에 따라다니면서 추수하는 밭에서 보리 이삭을 하나 둘 주워다가 저녁에 졸구에 찌어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러한 며느리 보았습니까? 어머니에게 뭐 있다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다음날부터 끼꼬리가 없으니 젊은 과부가 남북으로 온지도 모르고 추수하는 남의 밭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고다가 절구에 찧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격합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도 밭에 가서 추수하는 그 밭에 누구 밭이든 얘 사람들이 보아스라고 합디다. 그래? 그래? 야,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잘 모르지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척이야.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살다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을 땅을 파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판 땅을 다시 사가지고 자기 친척에게 돌려주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이래요. 만일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살 형편이 못 되거든 그 다음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가지고 친척에게 돌려주려는 겁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아도 완전히 땅 파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친구에게 다시 친척에게 돌려주려는 겁니다. 한데 그 친척 가운데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면 친척이 부한 친척이 없어요. 하늘 할 수 없이 그 땅은 남의 땅이 됐는데 아주 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년 만에 신년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 신년 때에는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무료로 내게 돌려주는 이것이 율법입니다. 한데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 내가 추수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우리 밭을 물려줄 사람이야. 한데 얘야 오늘 밤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젊은 과부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무슨 일인 거 아니? 오늘 내가 저녁에 그 보아스라는 밭의 집에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가 밭에 있는 낙가리 가운데서 잠을 잘 터인데 내가 그 남자 밑에 가서 이불 속에 발길을 좀 넣어라. 젊은 과부가 남의 남자의 이불 속에 발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룻은 아무리 괴로워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밭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룻이 그 이불 속에 발을 넣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전유자가 왔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루시가 말하기를 우리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밭을 도로 사서 우리에게 줄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은 우리 밭을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양심적이에요. 내가 당신의 친척인 건 맞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밭을 사고자 하면 그 사람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더 가까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보고 밭을 사라고 할게요. 만일 그 사람이 밭을 사는 걸 안 하겠다면 그 다음은 내 순서니까 내가 밭을 사줄게요. 그 다음날 보아스가 재판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제일 가까운 친척을 지나가여 이리 오라고, 당신이 이 나오미의 밭을 사서 줄 제일 가까운 친구니까, 친척이니까 당신이 밭을 사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일단 이 사람이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하니까 난 못하겠으니 나 대신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사가지고 돌려주고 루다하고 결혼하십시오. 하여튼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친추가, 친척이 양보해서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밭을 사서 돌려주고 루다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며느리한테 인간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인간적으로 결혼의 복을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아주 유력한, 뭐 부자겠지요. 아주 유력한 부자인데 이 이방 여자 나오미가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초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군고 하니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초다들 낳았더니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는 자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신명기 23장 2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절. 참 구약시대 같으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권이 된다는 겁니다. 사생자는 시민권이 못 됩니다. 사생자 자신이 책임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생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생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못 가집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사생자의 10대가 지나야 돼요. 10대면 300년이지요? 이게 참 구약시대가 얼마나 오니. 아니 사생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생자로 태어났는데 사생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못 가집니다. 10대가 지나야, 300년이 지나야 비로소 시민권 가질 수 있어요. 그나마 사생자는 10대가 지나면 되지요.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나라 사람 불쌍합니다. 그나마 사생자는 10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되지만은 모압 나라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모압 나라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게 모압 나라이자 룻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신학적으로 연구할 문제입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모압 나라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모압 나라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요. 이건 신학적으로 연구할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룻이 시어머님에게 효성을 당했더니 인간적으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된다? 예상 못했던 축복입니다. 보다도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이게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일에 아까 룻기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에 맏동서는 돌아갔습니다. 룻이 만일 그때 맏동서하고 같이 돌아갔던들 보아스하고 결혼 못해요. 예수님이 조상 못돼요. 큰동서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딸랐더니 내가 보아스하고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조상 된다? 이건 도무지 꿈속의 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룻에게 그처럼 효성을 당하는 룻에게 인간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더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내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오늘 룻과 같이 아주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돼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룻과 같이 생각할 수 없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